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교회 탄생.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out of. 그리고 레시아의 그 동사 원형이 칼레오, 칼레오는 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크와 칼로의 합성어로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 남아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정신 수련하는 수양원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또 혹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 그 친구 목사님은 구원을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이스라엘 동북쪽 끝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것을 자기의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 황제 호칭 가이사라 시저입니다. 또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옛날 지명은 단지파가 있던 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하던 곳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타락한 곳,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 도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왜 이곳으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비교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과 3년간의 공생애가 거진 끝이 나가는데 예수님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아주 정확한 대답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교회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의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속의 이스라엘도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성경에는 교회란 말이 직접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개 있습니다. 카할과 에라입니다. 여러분 카할이란 뜻은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고 에라는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구약성경을 제일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이 70인경에 이 카를 에클레시아, 에다는 시나고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나고개가 뭔지 아시죠? 이후에 이 카를과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라는 뜻의 교회라고 사용되었고 이 에다, 시나고구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 회당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유대인의 회당은 시나고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된 한 책으로 썼습니다. 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대어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신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실 누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수집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은 한편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은 누가의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활동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에 따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굿뉴스. 뭐에 대한 굿뉴스입니까? 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굿뉴스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굿뉴스. 누가의 관심은 이 굿뉴스가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퍼져나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 계속되는 구절에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승천을 기록한 것이 없고 마가복음에 잠깐 나오지만은 이 누가에게는 예수님 승천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은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 성령 강림이 없으면은 교회가 탄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사용된 영어로는 He was taken up입니다.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시다.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가신 게 아니고 어떤 그 다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위로 들려가시는데 여기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고 초월한 어떤 그 힘이 작용되었는데 우주 밖에 존재하는 하늘나라로 taken up 되신 것이 예수님 승천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사도 바울에게는 세 번째 하늘,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교회는 기다림과 기도로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기까지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동안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운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도들과 함께 모임은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주님이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계속되는 13절에 보면은 이 다락방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마, 마테아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롬 및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대충 있어야 될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따라다니던 예수님 가족들이 변한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로지 힘쓰다, 이 개역 한글에는 전혀 힘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프로스칼텔리오라는 동사예요. 헬라에 이런 특별한 동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기도의 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본받아 할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아주 티픽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오로지 힘쓰다, 전혀 힘쓰다 앞에 힘쓰다 앞에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지만 헬라어 동은 한 동사예요. 이게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혼신을 다하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보고 매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특히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기다림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이 된 열두 제자의 그 사도직을 보충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 탄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기도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성령을 다 사모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혼신을 다하는 기도와 기다림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 이런 기도가 있은 후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탄생합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시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오순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의 오는 다섯, 순은 초순, 중순, 말순, 열입니다. 열 단위입니다. 오순 그러니까 50일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맥추절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때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3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승천 후 7일째 되는 날인데 성령이 강림한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7일 만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결정은 십자가의 죽음도 아니고, 네, 그건 맞습니다. 부활도 아니고 승천과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승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 사역의 결정이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힘든 생활을 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산으로 승천하신 이 모든 이유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수확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구원사는 교회 탄생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 이전까지 있었던 예수님 사역은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뉴 비기닝입니다. 오순절은 뉴 비기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령 시대를 이때부터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조금 아까 찬양한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성령 시대, 새로운 언약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에 주어짐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회라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교회의 모든 제한적 요소 뭐가 있습니까?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초인종적이고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그 교회 시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교회, 네, 물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유대교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됩니다. 신약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 교회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사건,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거쳐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자들에게 넘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성전, 교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어깨에 메고 다니던 이동식 성전, 우리 타바나클이라고 했습니다. 타바나클은 솔로몬 때 고정식 성전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시 AD 70년에 이 성전은 없어지고 성전은 예수님 몸으로 옮겨져 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 몸이었던 이 성전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빼고 사도행전을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고 성령의 역사를 빼고 우리 기독교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령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이 무려 58번이나 언급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게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이 구약시대에 임했던 성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죠. 이 평민들에게는 잘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지 않은 신자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사도행전이 선언을 합니다. 또 성령은 이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는데 여러분 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선포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 역할은 참 많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 총관리자의 감독자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교두보, 우리 로마의 도달까지 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 활동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복음이 동쪽으로 향하지 않고 서쪽 유럽으로 향한 것도 성령의 간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성령 역사는 이 복음 전파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가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부음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여러분한테 이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마 다 임했을 것입니다. 자, 셋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구약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유태해야 된다는 그 대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자가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또 예수 복음을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 밖에 어떤 다른 신앙 고백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맞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교회라고 해도. 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구약교회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신약교회 백성들,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에 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신약교회는 성령에 순종하고 고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은 이제 제자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심에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복음은 우리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온 세상에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전파는 로마까지 도착하는데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물론 성령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할 게 없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한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사람이 올바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들은 아주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맨 끝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그런 뜻입니다. 오늘 1장 8절의 선언이 수많은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복음이 아무런 방해도 않고 사도 바울 입에서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복음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복음행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듯이 복음 자체에도 자신을 전파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를 거쳐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어떻게 도착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먼저 시작해서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것이 우리 가까운 이웃임을 말씀합니다.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있는 이웃을 전도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외 선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의 정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밖으로 불려졌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고방식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교회라고 그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세상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나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 끄집어낸 그 불에 타다 남은 나무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불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토막이 쓸만한 토막이 많이 있을 때 그거를 다듬었어야지 거신 다 타들어간 그 요만큼 남은 토막을 꺼내서 그걸 어디다 씁니까? 죽기 한 달 전에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이미 불에 다 타버렸어. 그걸 얻었습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빨리 구원해서 이 토막이 많이 남아있을 적에 그거 불 끄고 그걸 다듬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전도라는 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나누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사람들을 이 불 속에 타들어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이고 이 교회의 사명은 이 불러온 사람들을 잘 깎아서 잘 다듬어서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그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사는 그 우리들의 삶도 나의 삶도 주님이 천국에서 주님이 사도행전을 직접 쓰시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도행전에 새로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교회 그리고 세상교회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주님이 쓰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탄생은 혼신을 다하는 기도 플러스 칼텔리오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에 새로운 성전 교회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될 때 능력 있는 삶과 우리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